오늘 말씀이 현장 복음 메시지 48과 사례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구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65과까지 있는 현장 복음 메시지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1과부터 한 10과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온 게 삶이었어요. 세 번째 부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계속 한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붙잡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시면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쭉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앞에서 66권, 그렇죠? 66권이 성경인데 15세기 동안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1500년 동안 나눠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40명의 저자들이 나눠서 썼어요. 자, 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전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제일 오래된 사람은 모세겠죠. 성경을 쓴 제일 옛날 사람은 모세일 거예요. 성경을 제일 최근에 쓴 사람은 아마 요한일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창세기를 제일 먼저 썼겠죠. 요한계시록 제일 나중에 썼을 거예요. 창세기 쓴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한 1400년 뭐 이렇게 봅니다. BC 1400년. 그러면은 그리고 AD 100년쯤 다 돼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니까 1500년의 간극이 있어요. BC 140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데 어느 정도 시대냐면요. 공자님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공자님이 BC 700년 사람이기 때문에 700년 이 정도 사람이에요. BC 700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뭐 그 왜 고려 백제신라 나오는 것도 한참 멀었어요. 나오려면. 고려 백제신라 나오는 게 AD 한 한 1년, 하여튼 뭐 그 기원 전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후 해가지고 생긴 게 고구려 백제신라거든요.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에요. 그 옛날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AD 100년, 이때까지 썼는데 총 1500년 동안 너무 다른 시대에 썼고요. 그리고 그 쓴 사람들의 지식과 배경, 모든 것들이 다 달랐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1500년이지. 지금부터 1500년 전은 언제입니까? 500년이거든요. 500년. 지금 우리가 글 쓰는 거하고 AD 500년. 그러면 언제쯤 되겠어요? 광개토 대왕 이후 정도 되겠네요. 광개토 대왕이 400년이고 500년이면 진흥왕 뭐 들어갈까 말까? 뭐 여러분 국사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자, 그 AD 500년에 쓴 글하고 지금 쓰는 글하고 딱 짝이 맞는다. 이게 쉽게 나오겠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지만 아 막 신구약 뭐 성경이 딱 언약이 성취되네 이러지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1500년 뛰어넘어가지고 쓰여진 글이 다 맞아요. 다 일치돼. 서로 만나가지고 의논하고 쓴 것도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이 썼어요. 배경도 다 왕도 왕이 쓰기도 하고 솔로몬 같은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드고아의 농부 목자 이런 사람이 쓴 아모스 이런 사람이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식한 사람이 쓴 것도 있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 쓴 것도 있고 뭐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어부 출신이 쓴 것도 있고 세리 마태는 세리 그다음에 바울은 굉장히 지식인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이 40명의 저자들이 만나가지고 의논해서 쓴 것도 아닌데 성경은 주제가 한 뜻으로 연결돼 있고 성경 속의 약속들은 모두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 맞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주제가 하나로 딱 연결되고요. 통일되어서 나오죠.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까지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 말씀 붙잡으면 현장이 살아나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 들어가면 현장이 변화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물론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뭐 사실에 대한 모든 사건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의 구체적인 것에 대한 답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뭐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건 조금 신학적인 얘기겠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냥 나라가 아니고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어로는 Kingdom of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게 66권 성경 1189장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나라에 여러분 국민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국민학교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첫 번, 세 가지. 네, 영토, 국민. 진짜 너무 초등학교를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어느 명문 초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국민, 영토, 주권 아닙니까? 그죠? 요 세 가지예요. 랩너트들 알고 있었니? 처음 듣지. 요즘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나 봐요. 요즘 학교는 이상하게 초등학교가 좀 부실해져가지고 그런지.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게 마련인데 국민이 있죠. 그리고 영토가 있죠. 주권이 있죠.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 그렇게 써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리고 주권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국민이죠, 국민. 근데 이게 조금 옛날 말로 왕국이니까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 우리 신자에게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관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신분 권세가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뭐죠? 영토예요. 영토. 그럼 이 영토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할 현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현장,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에도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애국가가 있다면 어떤 곡이겠느냐 이랬는데 이제 찬송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애국가 아니냐 이러면 되게 장엄하게 울리잖아요. 저도 항상 이 찬송 부를 때는 애국가 부르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막 나팔 부앙 울리면서 이렇게 막 두두두두두 막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사실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왜 그렇습니까? 왕이시니까. 왕께 왕관을 드려야 되잖아요. 왕관을 왕 대신 예수님께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걸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시기 전에 예언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됐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 그 약속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자라실 것이다,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구약에 예언하셨어요. 전부 구약에 예언됐는데 구약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주제죠. 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는데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것을 초림,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첫 번째 오셨다, 임하셨다. 그래서 초림이죠. 요 초림이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메시지 할 때 들었지만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엄청 고생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애를 낳죠. 근데 그때 아이, 그 엄마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아이도 같이 고생한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낳아봐서 잘 모르는데 어디서 주워들었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 아기도 엄마가 고생하는 것만큼 아기도 똑같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기억은 다 안 나지만 우리 틀림없이 다 고생해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막 원래는 그냥 햇빛 없이 그냥 캄캄한 데서 엄마가 주는 거 먹고 그냥 편안하게 잘 있었는데 그 양수를 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딱 나오니까 얼마나 또 눈이 부십니까? 이래가지고 또 가만히 있다가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시끄럽고 하니까 얼마나 또 괴로워요. 그게 이러니까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과정을 겪고 오셨다고.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초라한 마구간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시지 않고 호텔이 없어가지고 산부인과 없어가지고 저 마구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쓱 한 번에 내가 왔노라 하고 갑자기 딱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른처럼 해가지고 나타나서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어린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때 겪는 고통부터 싹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 때 겪는 고통, 어린 아이 때 겪는 갈등, 고민, 모든 문제 이거 전부 다 가져가시려고, 십자가에서 가져가시려고 우리의 모든 고통 하나하나 다 체험하시고 그걸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고난받으셨잖아요. 이게 구약성경에 예언됐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왜 저렇게 고난당하잖아요. 그래서 저 고난을 예수님 다 당하셨다니까요.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침 뱉고 그 다음에 막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일일이 이렇게 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래 그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통 고난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잘못 다 하면은 우리가 다 십자가에 줄줄이 매달려가지고 300개 세워놓고 참사랑교회에서 다 매달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다 가져가시죠.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슬프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우리 최 목사님 명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메롱 하면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몰랐지 이놈들아 이러면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고난 고통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주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래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지구 만물 우주를 다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죠. 언제 기다리십니까?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 세계복음화 돼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반드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어떻게 오시느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오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날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돼서 악플 달았던 인간들 싹 다 어떻게 이제 막 고난당하지 복수해야 되는데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시원하게 주님이 갚아주시겠지 이러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보복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괴롭혔던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가지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주님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수첩에 뭘 잘 쓰셨다가 이거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갚으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대통령보다 훨씬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다 기록해놨다가 원수 갚을 거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갚지 마시고 주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심판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써놨는데 그 신천지 이런 인간들은 무식해가지고 요걸 안 봐요. 분명히 주님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왕 이렇게 오실 건데 이만희가 어떻게 그리스도 지가 어떻게 재림 예수가 되겠어요. 그죠? 진짜 하여튼 마귀한테 잡히려면 희한하게도 잡히는데 엊그저께 그 금요 심야 기도회 때인가 우리 집사님이 주셔가지고 신천지 팜플렛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해갖고 봤거든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어요. 14만 4천을 왜 안 믿느냐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해놨어요. 14만 4천 명이 4천 명을 두고 한기총에서는 뭐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뭐 100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한기총은 사단의 집단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천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튼 누가 한기총에서 그걸 또 공식 교리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아, 이 단어, 이 숫자 왜 나왔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잖아 라고 해놓은 건데 그게 공식 교리도 아니고 그리고 한기총에서 그 교리 주장한 적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래가지고 그러면 14만 4천 숫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하면 14만 4천 1번째 되면 탈락이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 인간들 그래서 하여튼 머리가 나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걔들은 자기들은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14만 4천 딱 그거래. 그러면은 이거부터 지대로 해야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면 심판주로 천사장의 나팔 이 호령 소리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14만 4천은 믿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 조금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14만 4천 명을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에 써있기는 순결한 사람이다 했거든요. 그 말은 결혼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원문 그대로 그 인간들이 주장하는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결혼을 안 하고 부부관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결혼한 사람 싹 다 탈락이에요. 신천지는 결혼하는 사람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복음 붙잡고 믿으면 돼요. 성경은 전부 복음 얘기니까요. 이와 같이 성경은 전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부가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떻게 해석해요? 어려운 구절을 어떻게 풀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면 돼요. 아, 이것도 그리스도 얘기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있을까?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고 막 의미 따지고 비유 따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분명히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있다. 왜 쓰느냐?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경 보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으면 돼요.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분을 믿고 생명 얻는 게 성경 전부예요. 그렇게만 붙잡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또한 왕의 백성인 성도에 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순간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완전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요즘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원받아도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구원받아도 취소될 수 있고 행위가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가도록 하려면은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 한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경을 안 믿어도 유분수지 진짜.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무 노력, 아무 공로, 아무 의 필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 피 공로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나버렸음을 정말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즉각 주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믿는 자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보다 뛰어나가지고 성경을 따로 해석합니까? 그죠?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갈라디아서 메시지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는데 무슨 절기를 또 지켜야 된다고? 무슨 할례를 또 행해야 된다고? 무슨 행위를 또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자라냐? 아니잖아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시는 게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선행 조금 더 보태줘야 구원받습니까? 그게 천주교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게 부족해서 그것만으로는 구원하시긴 내가 구원 나 같은 인간 구원받기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선행하고 조금 더 잘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냐? 로마서 8장 31절 39절 영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이 세상의 어떤 주관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주제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이걸 보면 돼요. 영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성경 볼 때마다 이거 찾아내면 돼요. 전에는 모를 때는 야고보서 우리 지난번에 메시지 받았는데 이 복음 모르고 이 영적인 신분 권세 이 영적인 사실 축복 모를 때는 야고보서는 굉장히 율법으로 보였어요. 루터가 말했지만 루터를 좀 그 공격하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루터가 좀 못 깨달았다 이런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다니까 부족하다. 야고보서 왜 이런 소리 해가지고 LA 성경에서 빼버릴까 뭐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야고보서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당장 읽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불신자나 종교인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굉장한 영적인 사실, 영적인 현장이 들어있어요. 그죠? 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까지 강조했습니까? 삶에서 진짜 복음 받았으면 내 삶에 행함으로 다 따라오도록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 삶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내 인격과 내 행실에 조금 더 변화가 없다면 진짜 복음이 맞는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면 내 삶도 내 인격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안 되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야고보서도 지금 그 얘기하거든요. 내가 진짜 현장에서 복음 받았으면 이 복음 때문에 조금 양보해 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다 붙잡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소원과 절대 목표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데 니네가 왜 그게 안 되지? 정말 복음 없는 거 아니야? 죽은 믿음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서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너희가 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해야 되느냐?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천하는 게 그냥 종교적인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종교적으로 하자, 자선사업 많이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싸우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면은 전부 복음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은혜 하나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보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십니다. 그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 뭐 있습니까? 사단 결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계 정복하도록 제자 삼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토라는 부분을 생각해보자고, 현장이라는 부분을 생각해보자고, 여기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나라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영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군대예요. 군대가 왜 필요하죠?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줘야만 되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적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영토도 지금 일정 부분 적에게 빼앗겨 있다. 마귀가 지금 불신 연장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영토예요. 근데 지금 세상 나라가 마귀한테 지금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빼앗아 와야 돼요. 그게 전도 캠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전도 캠프는 뭐냐?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정복해서 원래 우리의 땅이었기 때문에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적이 있다. 적과의 싸움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 설명하는데요. 자, 성경은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속이고 승리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어떻게 인간을 속였느냐? 최초의 인간이 왜 무너졌느냐?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근본 문제 배경 속에 등장한 사단에 대해서 분명히 폭로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결과 인간이 어떻게 실패하게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불신자 상태죠. 인간은 하나님 떠난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정녕 죽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따먹었기 때문에 벌 받아서 죽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따먹었다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거니까요. 하나님 떠나면 바로 죽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떠나면 바로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인간의 본분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선악과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저는 알면 할수록 이게 복음이에요. 선악과를 전에는 율법인 줄 알았다니까요. 선악과를 행위 언약인 줄 알았다니까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이야기할 때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은 뭐냐? 행위 언약이었다. 해라 하지 마라 언약이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복음 묵상하라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계속 붙잡으라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나는 영적으로 멸망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묵상하고 붙잡고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복음으로 깊이 붙잡지 않고 율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먹지 말라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지? 아, 몰라. 일단 먹지 말자.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안 먹어야지 이랬는데 사단이 와서 그걸 딱 틈타가지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속에 정확하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마귀 와가지고 속임수에 거기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 말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떠나버렸죠. 당장 이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당연히 오는 멸망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은 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마귀한테 창악당해서 완전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인간이 왜 고난당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영적 세력한테 잡혀있기 때문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영혼 되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과거, 현재, 미래 잡혀있잖아요. 완전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속사역을 하셨는가, 어떻게 구원사역을 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구원사역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 꺾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서 모든 죄 문제 없애버렸어요. 이사야서 묵상하는데 오늘 이제 학원 복음화 메시지 하니까 이사야서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안에도 왕선자 제사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 함께 회복하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구나. 다 되지만, 다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 또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제사장 또 있잖아요. 왕은 어딨냐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가 평강의 왕이다. 왕 이래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또 다 박살. 날마다 계속 성경에서는 이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고 어떻게 제사장 되시고 어떻게 선지자 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막 복잡한 거 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숨어있지? 찾아내시면 성공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를 믿는 성도에게 예수의 승리를 똑같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승리한다는 사실. 이게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와있죠? 성경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똑같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이름 선포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현장 보시고 현장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귀신 들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얘기를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빨리 교역자들한테 신청하셔서 무당집 투어를 가세요. 아니면 정신병원을 가세요. 아니면 우리 정 목사님 가실 때 마약 치유 사역 거기 현장을 같이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귀신을 보실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안 봤는데 왜 굳이 지금 와가지고 귀신 한번 보고 예수 선포해볼게요. 이럴 필요는 없고요. 불신자 현장 가가지고 제대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면 돼요. 아, 이래서 오직 예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석가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딱 보이는 그때 가가지고. 이만희의 이름으로, 안상홍의 이름으로 아무래도 안 나가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확인하자니까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저는 이거를 몇 가지 체험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귀신 보는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귀신 떠나가더라고요. 귀신 안 본대요. 십몇 년 동안 시달렸는데 얘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 밤 귀신 떠나가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지만 들었는데 아, 나한테 실제 일어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했어요. 또 한 가지가 제가 딱 한 번 가위를 눌려봤거든요. 가위를 눌리는 게 어떤 건지 저는 한 번도 몰랐어요. 뭔지 몰랐는데 대학생 때인데 집에서 자는데 가위가 딱 눌리는 거예요. 뭔가 시꺼먼 게 올라와가지고 발목에서부터 쫙 올라오는데 아, 이게 가위 눌리는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선포할 때가 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딱 선포했거든요. 꿈에서 자면서. 이거 못 움직이잖아요. 감이 눌리면 못 움직이거든요. 시커멓게 되면 막 목 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딱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네가 누군지 나는 알고 있다. 이래서 지우고 세워서 안다 안다 이제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쫙 풀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그리스도 진짜네. 맞네. 이래가지고. 고등학생 때 또 체험한 게 있어요. 왜, 그 귀신 초청하는 놀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분신사바 이래가지고 귀신 부르는 게 있어요. 손잡고 둘이서 펜 잡고 이래가지고 분신사바 이래가지고 하면은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신 초청하는 주문일.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펜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펜이 지멋대로 움직이면서 뭐라 글씨를 써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숫자도 알아맞추고 막 그때 그게 우리 어르신들은 아는데 렘넌트를 한 명도 모를 거야.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1997년에 호기심 천국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 분신사바가 SBS에서 하는. 그래서 이 주일날 하는 거거든. 그때 황순관 박사 살아계실 때인데 그 게스트였는데 그 분신사바가 진짜인가요? 하면서 해가지고 다 실험하는 걸 TV로 보여줬어요. 이래가지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황순관 박사 여기 나가고 난 다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여러분 이거는 귀신 이런 것들은 미신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그 말 아무도 안 듣잖아. 다음날 학교 가보니까 싹 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 학교인데 이래가지고 둘이서 모여가지고 분신사바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제일 웃기는 게 자기는 스위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펜으로 쓰는데 얘기를 해. 스위스에서 왔다. 몇 살이야? 그러니까 5살이래. 5살 때 사고로 죽었대. 이러면서 막 네가 귀신인지 아닌지 알려줘. 이러니까 네 비밀번호 맞춰준다. 이래가지고 비밀번호 딱 맞추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애들이 다 기절하고 놀랐지. 이러니까 밤마다 증거 나타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반은 안 돼요. 왜냐? 내가 있어가지고. 귀신이 못 와. 우리 반에 귀신 못 들어와. 예수 생명 가진 내가 있는데 딱 체험되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 반에 목사 있어서 귀신 못 온다고. 그때 별명이 목사인데 성취됐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족한 이름 아닙니다. 그렇게 모자란 이름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여러분의 그 이름으로 있습니다. 사용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잡혀있으면 안 돼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에 읽은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같이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그 시국 가가지고 대학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시국의 수도가 이제 피시잖아요. 그래서 빗이라고도 하고 요 동네 가가지고 이제 예, 그 안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 다니는 대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엘리트들이지. 그래서 비대학교 막 그다음에 무슨 뭐 청칭 뭐 무슨 대학교 뭐 이래가지고 이런 대학교 되게 엘리트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하고 이틀 동안 팀 사역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추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가지고 조용히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않았어요. 강의할 때만 살살살살 이래가지고 가서 강의하고 지난번 오천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설교하실 때 추방당했던 간증하면서 뭐 너무 재밌더라 너무 신나더라 이랬는데 저는 추방 안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고 싶으니까 추방당하면 다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전도 자료도 안 챙기고 왜냐하면 알아서 그 현지 전도 제자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조용히 강의만 이래서 쭉 메시지하고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애들 저녁도 못 먹었는데 6시부터 9시, 뭐 10시까지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끝내고 이제 끝나자, 가자 이러려고 했는데 질문 있는 사람 합시다 이랬더니 아, 딱 곳곳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원에서 질문 있습니까? 하면은 혹시라도 질문했다가 늦게 끝날까 봐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성령 충만해. 밥 안 먹었는데 배고픈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한 게 그거였어요. 성경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나 복음을 중심으로 붙잡지 않으면 종교 경전됩니다.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지? 여기에 예수의 보혈이 어떻게 들어가 있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유월절 양의 피 어디 있지? 피제사 어디 들어있지? 아, 이거 계속 발견하시면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종교 경전 보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이러면요, 성경 안 읽는 것보다 못하게 돼버려요. 오히려 종교관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절대 종교관념으로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종교로 보면 안 돼요.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 페이스북에 연결돼가지고, 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한 걸 뭐 연결돼가지고 글을 보게 됐거든요. 그 사람 뭐라고 하느냐면은, 윤동주 시인이, 뭐 이번에 영화 나오니까, 윤동주 시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예, 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윤동주 시인의 믿음이 누구한테 이어졌느냐? 문익환 목사한테 이어졌다. 그 문익환 목사의 믿음이 김재준 목사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찬송가 582장이 됐다. 찬송가 582장은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는 안 부르는 곡이거든요. 뭐 금지곡 이러면 좀 웃기지만 582장이 우리 찬송가 중에 찬송가 아닌 거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582장이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582장 찬송. 찬송이 아니에요. 사실 노래예요. 이거는. 뭐냐. 대한민국 찬가예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거 하는 노래예요. 582장이. 여호와 안 나와있죠. 그리스도 안 나와있죠. 성령 안 나와있죠. 이래가지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의 새로운 나라. 이래가지고 이 땅에 생명탑 놓는 훌륭한 나라. 찬송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좀 도와주시는 최덕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582장은 찬송가가 아닙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러니까 여기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니까 아니 왜 찬송가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러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 높아지고 나라가 높아지는데 무슨 이게 찬송가예요.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닌데 무슨 찬송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이 원래 글을 쓰셨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성경 아닙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섭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송하는 것도 좋은 찬송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딱 이야기한 게 에스더서는 구속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거는 우리나라 역사는 구속사하고 상관이 없다. 밝혔는데 못 알아들어요.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정말로. 여호와 단어 안 나옵니다. 그때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하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 안 나오고 영적인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에스더가 왜 성경이고 에스더 속에 왜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에스더가 그때 유다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유다민족 멸절돼요. 멸족돼요. 멸망해요. 유다민족 딱 종족 말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못 오세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민족이 여기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민족이 여기서 싹 다 하만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움직여서 역사해버렸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 보낼 그 사역을 위해서 에스더의 외모에 역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보는 임금의 눈이 마식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정신 돌아가지고 나라의 절반도 왕비한테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게 하시고 전부 복음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냐 아니냐 그거 보시면 돼요. 이 속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안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종교가 되고 종교가 결국 민중주의로 가요. 이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요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해방, 인종적인 해방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다. 가부장제에서 여성들이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이럽니다. 여성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 생태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 자연 보호하는 게 구원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막 희생제사, 피제사 이런 거 싹 다 무슨 하갈 쫓아내고 이런 장면. 창세기에 하갈 쫓아내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 만나가지고 했다가 하갈 쫓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 그 라인에서 메시아 안 오시거든요. 근데 이거 인정 안 하니까 아브라함 나쁜 놈, 여호와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이게 여성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대로 흘러가 버린다니까? 오직 복음. 여러분 재미도 없는 얘기 너무 길게 하는데 죄송. 신학 얘기하면 참 할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 다 까먹어도 되고 우리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선포된다. 이거는 진짜 최고 기적이고 최고 우리가 강단에서 응답받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한국 세계교회 복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진짜 너무 안 해요.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보면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네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관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한 네 가지. 무엇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어디 있지? 이걸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어디 나오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 성경 읽을 때 복음 깨닫고 나서 성경 읽는데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성경 세 번인가 통독을 하고 신약은 더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까지 그러면서 막 성경 경시대회, 고사대회 이런 거 항상 나가서 상 받았거든요. 성경 읽는 거 되게 많이 알았어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성경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할 수 있지? 저는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락방 운동 처음 하는 사람 다 고백하지만 눈뜬 장님이 따로 없어요. 진짜 눈뜬 장님. 다 보고 다 읽고 했는데 그리스도 계속 나오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에베소서 보고 진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한 절 나가기가 무섭게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감동받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말하자면 종교관념 안에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극적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두 번째,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영적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천사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동원됐는가? 사단이 어떻게 결박되고 있는가? 영적인 세력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너뜨려버렸는가? 이걸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제가 이걸로 보니까요. 복음으로 점점 더 보이더라고요. 그전에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장난쳤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하려고. 영세전 문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세 번째. 이 성경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열한별 절하는 걸 세계복음화로 풀고 나니까 요셉이 낙심할 게 없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세계복음화 깨달은 거예요. 모든 백성,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만민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오늘 너를 쓰러뜨려서 알게 하겠다. 골리앗 앞에서 그 고백했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게 품어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쓰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렘넌트라는 단어와 남은 자라는 단어와 이 남은 자 운동이 어떻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겠죠. 그죠? 예레미야 안에도 꽉 찼어요. 렘넌트라는 단어. 남은 자 사상 꽉 차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남은 자, 남겨진 자, 남아있는 백성, 남아있는 장로. 저는 오늘 1부 때 사회 보면서 막 진짜 울컥하면서 눈물 참으면서 성경 읽었다 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왜 그러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결혼해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라. 거기에서 평화를 전해라. 그게 누구예요? 흩어진 자거든요. 흩어진 자 돼가지고 강대국 바벨론 들어가가지고 포로된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포로에서 빠져나온다 도망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강대국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렘넌트 운동해라. 이거 깨닫고 나니까 너무 벅차서 이게 오늘 본문이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야, 이걸 우리에게 한으로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주셨구나 싶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 네 가지 관점 가지고 많이 보시면 좋고 근데 시간 없는데 또 일부러 억지로 많이 보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조금 조금씩 보더라도 진짜 복음 누리는 관점의 성경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답들이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 가면 좋냐? 암송할 만큼. 그죠? 그래서 1월 마지막 주, 벌써 한 달 지났네요. 1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 때 복음 성구 말씀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열린 찬양 예배할 때. 그래서 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암송이었어요. 내가 이 말씀이 암송될 만큼 자기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이 암송될 만큼. 그래서 우리 찬양 CD 나오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계속 듣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 됩니다. 빨리 암송돼요. 이게 정말 머리에 남으니까요. 이런 방법 해보셔도 좋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본다. 그게 제일 모범적인 방법이죠. 반복해보시고 또 노래로도 적용해서 들어보시고 계속 뭐 외워보시기도 하고. 저는 추천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녹취입니다. 말씀, 강단 메시지를 모든 걸 다 적어보세요. 그냥 뭐 감동되는 거 몇 구절만 적지 말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성경 구절 대부분 복음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적다가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 현장에서 성경 찾아주면서 같이 복음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응답이 올 거예요. 이러고 나면은 후대가 살아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기의 규례를 찾아보시고 이 묵상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시다가 말씀 속에서 나오는 풍성한 증거 여러분이 얻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읽을 수 없어서 성경을 덮고 딱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체험 있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쫙 읽어 내려가다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읽어 내려가면서 줄치면서 딱 보다가 너무 감동돼서 벅찬 순간이 와가지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에 말씀 묵상하면서 참된 전도자의 삶에 행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 선물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림으로 각인과 뿌려 체질을 변화시키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